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박태근의 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책 이야기꾼 위스덤하우스 박태근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출판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1인 출판사는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에 등록된 출판사가 네. 대략 10만 개가 됩니다.
어? 다 잘 되나요?
10만 개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네. 말씀을 드리면 인구 500명당 출판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굉장한 선진국인데요. 그것만 들었을 때는
10만 개 중에 네. 한 3년 내에 책을 한 권이라도 낸 출판사 10분의 1로 줄어요. 한 만 개 정도가 되고요. 네. 3년에 한 권 내는 건 너무 빈도가 적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10종 정도 그러니까 월에 한 종 정도 꾸준히 출판 활동을 이어가는 출판사가 어느 정도 되냐 요거는 대략 1,000개 내외로 잡아요. 그러니까 10만 개, 만 개, 1,000개 이런 정도로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규모의 차이와 상황들이 있는 건데 1인 출판사는 그 1,000개는 아니겠죠.
네.
이제 만 개와 10만 개 그 사이 어딘가에 어디쯤? 있는 네. 건데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상황과 책을 내는 형태 이런 것들도 너무 달라서 1인 출판이라는 걸 어떤 하나의 말로 용어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출판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이유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1인 출판사를 한다는 것은 출판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는데 그 출판사와 뜻이 맞지 않다거나 더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여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근래 1인 출판사는 여러 가지 출판에 필요한 뭐 기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웃소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출판은 허가제도 아닌 등록제고 출판에 자유가 있으니까 무엇이든 내도 되고
네.
또 PC 하나만 있으면 혹은 랩탑 하나만 있으면 업무들을 보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바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책이라는 방식으로 구현해볼까? 구현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창작자.
네.
본인이 직접 써서 직접 책을 내는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 출판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깥에서 유입된 이제 창업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분위기랑 또 상황 또 하고자 하는 출판의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다채로워졌다고는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나 책을 쉽게 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1인 출판사가 갖는 약점도 있을까요?
약점이요?
하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점?
아, 전 주의점은 없다고 보고
네.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출판 시장이 막 확장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출판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뭐 경제 성장률 네. 1% 내외니까 우리도 안정기에 접어든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장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규모 있는 출판사들이 있고 거기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지향을 지키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움이죠.
네. 뭐 외롭겠네요. 그쵸? 많이.
정서적으로는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고 인간이라면 혼자 일할 때 편한 것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아까 제가 10만 개 중에 무려 9만 개 출판사가 3년 내에 한 권도 안 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또 사업을 접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내가 한 10년, 20년 1인 출판사 운영한다고 해도 그럼 책이 좀 쌓일 거잖아요. 내가 그걸 뭐 70대, 80대가 됐어도 계속 똑같은 규모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그간 쌓아왔던 출판사라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혹은 이어받아서 이걸 확장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럼 지금까지 오랫동안 1인 출판을 계속 해오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 지속성을 네. 어떻게 확보를 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년, 20년 전에 창업을 한 1인 출판사의 대표님들은 네. 이걸 잘 키워서 직원을 채용하고 네. 5인 만들고 10인 만들고 아. 이런 이제 기획과 꿈을 가지셨던 분들이 더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 창업하는 이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네. 뜻을 펼치고 싶어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목록의 뭐 축적이라든지 또 출판사 브랜딩의 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내 색깔을 잘 가지고 키워 나간다면 아예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아, 희망은 늘 있죠.
네.
아무리 어려워도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도전들이 있고
네.
근데 요즘에는 AI 출판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래 또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는데
네.
한국 얘기예요. 아마존 얘기가 아니고
네.
한 1년 동안 9천 종의 신간을 출간해서 서점에 등록한 출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AI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그렇죠. AI 툴을 활용해서 뭐 책을 쓰고자 하는 저자가 있을 때 예전
네.
같으면 그 저자가 어쨌든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비 출판 형식으로 출간을 해주는데
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뜻만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내용, 원하는 방식을 자기들의 AI 툴을 활용해서 내용까지 채워주는.
그거는 그러면 출판을 넘어서 작가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하루에 뭐 20, 30종씩 책을 내기도 하고
네.
어떤 저자는
하루에 20, 30종이요?
어떤 저자는 하루에 열몇 종을 신간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네.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니까
네.
뭐 우리가 출판의 형태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하기에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고 무엇보다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루에 20, 30종씩 만들어낸 책이 질적으로 보장이 되나? 읽었을 때 표시가 안 나나?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갖는 선입견인데 책과 독서에서
네.
얻고자 하는 효용, 경험의 결 이런 게 각자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독자는 아, 나 막 저자의 어떤 특별한 아이덴티티 느껴지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딱 한국 사회에서 뭐 직장인으로 알아야 될 10개 핵심 지식이 필요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네.
그걸 본인이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 어쨌든 뭐 AI를 썼든 어떻게 했든 정돈된 콘텐츠를 구매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분들께는 그게 또 효용을 주는 거니까.
와.
그렇죠. 다음 말을 좀 잊지 못하시겠죠.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제가 나중에 내 책 어때요에서 AI랑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아, 그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진행자 역할은 스스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그 전에, 지금 보이신 거죠?
아, 그 전에 먼저 대체가 되겠네요. 저부터 작가 전에 저부터 AI로 대체가 되고 그럼 AI와 AI가 내 책 어때요를 만들어가는 좀 씁쓸한데요.
아, 그러네요.
네.
안타까운 장면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잘
네.
견뎌보죠. 뭐 노력합시다.
그러니까요. 희망을 네. 가지고 1인 출판사 얘기로 시작을 해서 씁쓸하게 끝이 났는데 오늘은 어떤 책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혀 다른 분위기 환기시켜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한국이 섬이 뭐 3천 개 넘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섬이요?
네. 섬 많은 나라로 유명한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섬 어딜까요?
제주도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두는 섬 어딜까요?
독도죠.
맞습니다. 그렇게 독도와 관련된
네.
책 하나,
아.
제주도와 관련된 책 하나가 나와서
네.
두 권을 짝지어서 골라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은 독도 관련인가요?
네. 그런데 독도 얘기를 하려면 울릉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를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울릉도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독도 가야 되거든요.
가보셨어요, 독도?
독도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어, 그래요?
독도 한 번 가본 분들은 꽤 계신데
네.
제가 지금까지 두 번 가본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왜 두 번 가셨어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 울릉도를 두 번 갔는데
네.
저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다 운 좋게.
날씨가 좋았군요.
아, 날씨가 물론 좋기도 했지만 여행을 계획 없이 가니까 울릉도에서 며칠 기다릴 때 날씨를 보고 좋은 날 독도 갈 수 있는 날엔 독도를 가는 거죠.
아.
두 번 가봤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반갑기도 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울릉도의 무려 5대째 토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서 자라다가 20대에 이제 도시 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시 30대에 울릉도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독도랑 울릉도 좀 여기저기 알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독도 문방구라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문방구예요?
네, 이게 독도에 있지는 않고 울릉도에 있습니다. 울릉도에 그 배에서 내리면
네.
아주 크진 않지만 울릉도에 번화가가 있어요.
진짜요?
그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 김민정 저자고요. 요 독도와 관련된 뭐 문구류를 만들고 기획하고 알리는 과정을 담아낸 책 웰컴 투 독도 문방구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1인 출판사도 오래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죠. 이 2014년에 문을 열어서 10년 이상 운영해왔다고 하고요.
대단한데요.
제가 울릉도와 독도를 2009년 그리고 10년 후인 2019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이 독도 문방구를 가서 구경했었습니다.
어땠어요?
물건도 사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온라인 숍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아서
네.
거기서 바로 샀어야 됐거든요.
아 지금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주문을 넣으면은
아마 될 거예요.
육지에서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의 사연이 재미난 게 저자도 로컬이잖아요. 이 책을 펴낸 출판사도 로컬 출판사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울릉도에 있는 출판사는 아니지만 남해 봄날이라는 통영에 자리한 이제 지역 출판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도 로컬에서 활동을 하니까 남해 봄날이라는 출판사를 알고 있었고 마침 또 인연이 닿아서 울릉도와 독도라는 로컬 문화를 알리는 자기 이야기를 딱 결이 맞는 출판사에서 네. 펴내게 된 거죠.
이렇게 딱 결이 맞는 출판사 만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이게 로컬 얘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마이너리티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값진 책인 것 같은데 책을 펼쳐보면 생각보다는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져요. 저는 사업 얘기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울릉도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울릉도의 생활 문화가 어떤지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도시로 나갔다가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터를 잡게 됐는지 그리고 고향에 와서 이제 먹고 살 궁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 우리 고향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결국 문방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창업했을 때 포부를 담아낸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이 인상적이었는데 독도에 사는 풀 한 포기, 물고기 한 마리 잊지 않고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나가자는 마음으로 독도 문방구를 엽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피가 끓어오르는 네,
컨셉인데.
문장입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독도 관련된 상품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노래를 떠올려 보시면 이제 뭐 울릉도, 동남도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요,
게 많은데.
노래 정도는 있는데 이걸 상품으로?
저는 이제 오징어 먼저 생각했는데
오징어.
아니면 요즘에 독도 새우.
아,
이거 맛있거든요.
네.
팁을 드리면 그 가서 독도 새우를 드시면
네.
물어봐요. 다 생으로 드실 건지 절반은 삶아 드실 건지 저는 절반을 삶아 먹었는데
네.
다 생으로 드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독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무태서도 먹을 수 있는데
네.
예전에 독도 가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아 원래 얘기를 돌아와서
상품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개발을 했냐면 네.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생각한 캐릭터가 강치입니다. 강치.
강치.
네, 이 강치가 익숙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멸종됐어요. 이게 바다 사자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일제강점기에 거의 수만 마리가 단기간에 사육을 당하면서 현재는 멸종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물론 꼭 독도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인근에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사라진 그 강치를 주요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뭐 노트, 메모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뜻이 있어도 막상 시작해보면 온갖 우여곡절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슬픈 얘기보다 이 뜻에 공감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독도 문방구 간판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를 캘리그래퍼로 유명한 강병인 선생님께서
네.
이 뜻에 그 동의해서 굉장히 그 저렴한 작업비로 힘을 보태주셨다고 하고 또 본인이 막 독도 강치 이런 멸종을 알리는 소개글을 자기 웹사이트에 올리면 이런 통역사 번역가 분들이 그거 영역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 외국에도 알리자고
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일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사업이란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워낙 뜻이 좋기 때문에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연결되는 사업의 기회들도 생기는데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 독도 동아리가 있대요.
그래요?
헤밀이라는 곳인데 이 학생들이 독도 강치를 알리기 위해서 막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강치로 뭐 배지를 만들고 독도로 배지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거 팔로우가 만만치 않으니까 찾아보다가 독도 운반고를 알게 됐고 이거 좀 독도 운반고에서도 같이 팔아달라.
아.
처음엔 좀 고민이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프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만드는
동아리니까.
거니까 아무래도 그 굿즈와 상품으로서의 어떤 완성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뜻에 공감해서 해봤는데 이게 또 잘 팔린 거예요. 사업에 도움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게 또 하나의 사례가 나오니까 또 이듬해에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독도 라인을 만들면서 콜라보레이션을 또 제안해서 독도 라인 티셔츠가 또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에 관련된 기사가 지역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기 시작했대요. 경북권 유일의 도서지역, 울릉군 최초의 예비 사회적 기업 탄생.
엄청난 이름들이 많네요.
그리고 본인도 좀 민망해하셨는데 고향으로 귀향하여 창업한 경력 단절 여성, 예비 사회적 기업 탄생.
네.
이런 식의 기사까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분이 섬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해서 또 무트로 아. 나갔을 것이고 그런 게 다 상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흐름을 봤을 때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 갖는 그런 애증의 마음 같은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본인도 여기 터를 다시 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5대째 토박이잖아요. 내 아이도 저 울릉도에서 6대째 살고 있는 토박입니다. 이렇게 네. 소개하는 모습을 보는 장면들을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 독도 운반구에서 뭐 파트타이머를 처음에 채용했을 때도 울릉도에서 나고 자랐다가 마찬가지로 무태 나갔다가 대학을 갔다가 휴학해서 돌아온
네. 네,
그 청년을 또 채용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계속 쌓이고 생기다 보면 제가 이제 10년 단위로 울릉도를 갔으니까 2029년에 방문 예정이거든요.
네.
마치 국제행사 예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것 같긴 한데 그 계획이.
네, 그때 가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날씨 좋을 때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독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남해 봄날에서 나온 김민정의 웰컴 투 독도 문방구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제주 가면 사진 엄청 많이 찍어 오실 거예요.
네.
이번 책은 제주를 담은 그림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림 이야기냐. 무려 300년 전에 제주에 가서 지내면서 제주 곳곳을 그림으로 남겨둔 기록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걸 탐라순력도라고 하는데 요 화첩을 바탕으로 맞는 책이고요. 그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책을 쓰는 윤민용 저자가 글을 쓰고 그림 작가 샤샤미우가 그림을 그린 책 탐라순력도 1702년 제주를 돌아보다입니다.
이때는 제주도라는 이름도 아니고 탐라도라는 이름이었던 것부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 제주에 가서 그림까지 남길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1700년인 거죠?
네. 1702년
오.
이 조선 후기에 제주 목사로 발령을 받은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남긴 거예요.
네.
야, 근데 이 사람 여기 가는 과정부터 이야기 시작되는데
네.
3월 7일에 한양에서 임금님한테 인사를 올리고 출발을 합니다.
아, 임금이 있었군요, 일단.
네. 그리고 강진까지 이동해서 배를 타고 제주에 닿았는데 3월 25일 무려 18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뭐 바다를 건너지도 못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주에 가서 한 달쯤 지냈을 때 이제 제주 지형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관아의 행정 체계 같은 걸 파악하고 나서 관리들하고 한라산에 올라간 겁니다. 아, 저 푸른 바다, 뭐 오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긴 그림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주가 굉장히 국제적인 곳이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표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이제 뭐 청나라의 뭐 항주, 뭐 남서쪽으로 가면 뭐 안남국, 남동쪽으로 가면 뭐 여인국, 뭐 정남쪽으로 가면 대유구, 동쪽으로 가면 일본 이렇게 근처에 여러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는 다 쪼개져 있었으니까요. 제주도민들이 아, 그 당시에는 탐라인이죠. 탐라인이 배 타고 나갔다가 표류하게 되면 거기 가서 지내기도 하고 역으로 그쪽 사람들이 표류를 하게 되면 제주에 와서 지내기도 하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펼쳐져요.
아까 이게 화첩이 남아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그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전도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전도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쪽이 우리로 지금 따지면 서귀포가 위에 있고 제주시가 밑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임금이죠.
아, 임금을 중심으로?
네.
아.
임금이 볼 때 이렇게 남북을 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특이하네.
그리고 한양에 뭐 귤도 보내고 말도 보내거든요. 와, 그 말 점검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날 이 그림을 그린 날 한양에 보내는 말이 무려 433마리.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은 말 수잖아요.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임금께서 타실 말 20필, 매년 세금으로 바치는 말 8필,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공물로 바치는 말 20필, 또 재난에 대비하여 바치는 말 32필.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들이 있고 그 말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주 목사가 점검하는 과정들이 그림에 담겨 있고요.
네.
또 과거 시험 보는 그런 장면도 담겨 있는데 과거는 당연히 한양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네.
가다가 그 유학생들이 또 표류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주에서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 이날 응시한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이 응시해서 시문 짓는 사람 한 명, 글짓기 짓는 사람 한 명 합격했으니까
네.
당시 한양에서 치르는 그 과거 시험보다는 경쟁률이 좀 그래도 완화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도 경사 난 거죠.
그럼요,
제주에서
그럼요.
두 명이나 합격을 했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섬 얘기를 할 때 보통 섬 생활은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보다 다채롭고 사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관리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정도 이제 적응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순력을 돌아요.
순력이
뭐냐면 그 목사가 제주 전체를 돌면서 백성들 잘 살고 있는지 또 관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찰을 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요즘 말로 하면 딱 시찰인데 그게 한번 나가면 20일 정도 걸린대요.
아니,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가도 제주도는 진짜 크거든요. 차로 다녀도.
맞아요. 제주가 이렇게 삥 둘레를 돌면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km씩 가면 20일 정도가 걸리는
네.
건데 근데 뭐 가서 그런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가 그때도 조선에서는 장수로 유명했대요. 90대 노인들도 여럿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식사 대접하는 양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점검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니까 정방폭포나 천지연폭포 가서 막 폭포 구경도 하고 삼방산 있잖아요.
네.
그 삼방산에 올라가서는 술 한 잔 걸치면서 이제 시도 한 수 짓고 그 시도 요 그림 옆에다 붙여놨습니다.
네, 이 책 들고 가셔서 제주도 여행 갈 때 오늘날의 모습과 좀 비교해보면서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비슷한 장면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자연지물들은 그대로 네. 남아있는 거니까 이런 제주를 이 목사 이영상 1년 정도 지내다가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너무 아쉬웠을 거잖아요.
네.
여러 이야기를 남깁니다. 뭐 가을에 잡아서 키우던 사슴을 저쪽 서쪽 비양도에 가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 배 타고 나올 때 뭐 본인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주 도민들이 탐라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아.
이런 장면들도 마지막에 나오고
네.
그래서 본인도 되게 그 회한을 느끼면서 내가 오늘 제주를 떠나지만 돌아가고 나면 제주에서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꼭 글로 남기리라.
네.
이런 다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섬을 주제로 윤민용 글, 샤샤미유 그림, 봄볕에서 나온 탐라 순력도 1702년 제주를 돌아보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